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 사모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우 목사님은 이번 주말에 산호세에 있는 뉴비전 교회 집회 인도차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게 됐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 사역 잘 마치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다윗 시리즈 다섯 번째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펴시고요.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22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중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가서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아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주산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봉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Reading Jesus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다 읽으면서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주일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다윗의 광야 생활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지 지금 수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지도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찾아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그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갔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라마, 오늘 1절에 나오죠.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라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노베 가서 떡을 얻고서 또 뭘 얻고 가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하는데 아기스 왕을 만났다가 거기에서도 큰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여기저기로 지금 계속해서 헤매헤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2장에 보시면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알려주고, 아둘람에서 또 어디로 가냐 하면 그의 친가족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2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일라와 십, 다 광야가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이제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지도입니다. 엔게디에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절호의 기회를 만나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거기에 들어오는 일이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26장에는 다시 사울이 나오는데 엔게디에서 갈멜과 마온으로, 그리고 거기 시비라가 나와 있는 그 집, 그 윌더네스 쪽에 다윗이 머물게 됩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게 세 번의 시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차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을 만나고, 25장에서는 나발을 만나고, 26장에서는 십광야에서 사울을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다윗이 힘을 쓸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씩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해서 잘 지나가야 하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세 번의 시험을 당하신 또 다른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나오지 않냐?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되나요? 즉각적인 만족이고 즉각적인 영광입니다.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 단 한 번도 본인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남을 고치고 남을 살리고 이런 일에만 능력을 쓰셨어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인정을 할 것입니다. 경배에서 온천하를 얻으면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즉각적인 인정과 즉각적인 영광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해치우면 고난 끝입니다. 고난 끝이에요. 근데 정말 끝이 날까요? 나발이요? 그냥 해치워버리면 끝나요.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화나는 대로 그냥 복수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끝일까요?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26장에 옵니다. 다윗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다시 붙잡으러 옵니다. 진영에서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힘을 쓰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중앙에 사울에 대한 시험이 두 번 있는데 그 중간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시험, 나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죄 용서받는 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라도 죄를 더 짓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때이고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통해 자복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두 번째 당하는 시험, 이 나발의 시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지, 시험을 당해도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1절에서 사무엘이 죽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관성이 깊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온과 갈매를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의 수하에 아둘람에서는 400명으로 시작한 그의 팔로워들이 25장에 오니까 600명이 됐어요. 600명. 그런데 그 마온이라는 곳에 살면서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부하다라는 것이 거듭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양털을 깎는데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 잔치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발이 왕과 같이 잔치를 벌였다.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래서 그 때를, 그 기회를 잡아서 다윗이 자기가 지금 식소를 600명 이상 거두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뭘 먹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때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청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죠. 그 나발의 그 종들도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목축을 할 때 다윗의 부하들 덕분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함부로 취하지 않았고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담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나발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평강으로 문안하면서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문하면서 나를 선대하라고 요청을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죽이 싫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못 준다 말하면 되는데 모욕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네, 열받았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앞에서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문안할 때는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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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더니 칼을 세 번 찹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워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는 말 같아요? This doesn't sound like David at all.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사람 같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사울이 했어요. 사울은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안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것. 이런 광야는 우리의 죄성을 일깨웁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말이에요.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사울은 버리셨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처럼 죄 짓지 않도록 한 사람을 예비해서 보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비가엘 같은 아내를 얻었는지 말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아비가엘이 등장해서 다윗을 말리고 막아서면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오래 말하는 법이 없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이런 얘기예요.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좀 찝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엘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네.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서 지금 칼을 차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아섭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비가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길로 가서 칼부림하면은 후회합니다. 멈춰서세요. 돌아가세요. 근데 아비가일의 하는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성을 잃었다가 말입니다.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컴다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몰아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인정하는 거죠. 3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를 보내신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막으셨다.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방년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네가 막지 않았으면 큰일 벌어졌을 거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를 말려주셨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한 위기 오면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다윗은 사울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죄짓고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이게 다윗 이야기에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시험을 계속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이 죄 짓기를 원하실까요? 안 짓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뻔한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 짓기가 쉬워요? 안 짓기가 쉬워요?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죄 지으라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길이 어디 있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시험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피할 길을 꼭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장에 사무엘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험당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주였거든요. 처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을 때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헤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은혜롭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시험당하지만 교회 나와서 시험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넘버 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쫓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어떻게 끝나죠?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다윗이 칼을 들지 않아도 나발은 결국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꼭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안갚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들면은 그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화를 입어요.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엘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까 한 곱이 넘겼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나발은 뭐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에요. 그래서 나발. 그가 왕의 잔치와 He has no idea. 자기 죽을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말이에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혼자 술 마셨겠어요,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는데 크게 취하여 흥청망청하고 있으니까 아비가일에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지금 말을 걸 때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날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낙담하여 ESV 영어 성경에 보시면 His heart died with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이 멎은 거예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NLT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He had a stroke and he lay paralyzed on his bed like a stone.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끙끙 아는 거예요. 금방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뇌출혈을 일어나서 쓰러진 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샤크를 받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죽은 거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열흘 후에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나발 자신도 모르고 아비가일도 모르고 더더욱이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이 이 일을 알았다고 한다면 칼을 찼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나발을 불쌍히 여겼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내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누가 내 자존심에 기스를 내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말이에요.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보복심이 정의감에서 불타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복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덤 두 개를 팔아. 복수는 복수를 낳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누가 복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그 화가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나의 자신의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해버려야 돼요. 해치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사순절에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정말 발뒤꿈치라도 좀 쫓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우리는 욕을 당하면 욕해 주고 싶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되갚아 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어떻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NLT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He left his case in the hands of God. 주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대요.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으세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혹시 시험에 드신 분 안 계세요? 교회 나오시면서도 마음에 칼 하나 품고 나오신 분 안 계세요? 네? 내가 저걸 가만히 두면 네?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스스로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정에 딸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언니가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런데 동생은 언니에게 보복하는 법이 없어요. 언니에게 대드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가 힘들게 할 때마다 아빠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언니와 싸우지 않아요. 네. 아빠한테 해결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에 들지 않으려면 보복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해피엔딩 같으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25장의 스토리의 마무리가 엔딩이 왜 이렇게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본문의 깊이를 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So far so good.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네. 문제를 암시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아비가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했다. 왜 그랬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40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엘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이거는 전적으로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아비가엘이 원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그죠? 41절. 아비가엘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예요. 왜 예스를 했을까?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은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는데 혼자 안 가요. 종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다섯을 데리고 갔다는 거는 왜 종들이 그냥 몸으로 따라갔겠어요? 네? 네. 뭐 많이 지고 갔겠죠? 네. 하지만 아비가엘이 왜 그랬을까? 앞부분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비가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네.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 보세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르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요. 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비가엘과 결혼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두 절을 더 씁니다. 25장이 끝나기 전에 43절에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누가 먼저 아내가 되었을까? 답은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상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이 나오죠. 사무엘 하에. 이 암논이에요.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이 소생이라. 그럼 누가 먼저 아내가 되었을까? 당연히 아이노함이죠. 그럼 아이노함이 아내로 있는데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을 또 다른 아내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예,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잖아요.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미가를 재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아내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사무엘 하, 이제 요번 주에 여러분 읽으시겠지만, 다윗이 미가를 되찾아옵니다. 그럼 지금 아내가 몇이에요? 다윗은 항상 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권의 어떤 그런 권한, 입지, 이거를 증명해주는 결혼이에요. 그 결혼은. 미갈, 아이노함, 아비가엘. 끝이었을까요? 역대상 이제 읽어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령하세요. 왕을 세울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취하다가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연속이다. 시험 하나를 잘 통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교훈을 놓쳤어요. 이 교훈을 배운 사람이 있죠. 어렵게 배운 사람이 있죠. 사도 베드로예요.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너희입니다. 복수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사단이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희들 다 문제지만 내가 특별히 시몬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네가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 돌이킨다는 거는 회개거든요. 너 죄질 거야. 너 시험에 들 것이고 너는 죄에 빠질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돌이켜라. 그리고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Don't worry about me. 쟤네들은 몰라도 주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각오했어요. 저는 방심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위기야. 나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I'm fine. I'm doing okay.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서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레지스터가 안 돼요. 근데 다 지난 후에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서신에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믿음은 싸움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이에요. 싸우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전쟁이에요. 진짜. 하루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삶의 형편이나 정황이 평탄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거로만 시험을 주나요? 아니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일주의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대충 만족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그냥 근간이 명분만은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싸움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확보하신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시험을 이기기 위해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피할 길을 찾고 찾아주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순절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2주 후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신 그리고 모든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금식으로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시험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사순절과 라마단이 겹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무슬림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다섯 번씩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금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남은 과업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더욱더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